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와 이 비의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든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또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분들을 더 희망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만들고 또 걱정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심령에 담대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뭘 얻는다 그러죠?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결국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첫째는 무지와 그리고 자녀됨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마켓에 뭐 물건을 사러 갔대요. 근데 자기가 찾는 물건이 안 보이길래 그 점원 흑인에게 이제 떠듬떠듬 영어가 서투니까 겨우 이 찾는 항목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흑인이 웬만하면 뭐 손으로 가르쳐 주거나 또는 직접 가서 여기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그들의 그 관습인데 그것도 발로 저 구석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순간 화가 확 치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못하는 것이 일단 영어도 떠듬거렸지만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죠. 첫째는 얘가 이게 나를 인종차별을 하는 건지 여기 미국 문화가 원래 이런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항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첫째는 영어가 안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문화적 차이인지 인종차별인지를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몰랐고 그래서 그냥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아프지만 그냥 원하던 물건만 사가지고 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모르니까 담대할 수가 없더라.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가 모르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는 누군지 이거 알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담대하죠.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핍박당해 쫓겨다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붙여놓은 별호가 하나 있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담대함과 그들의 그 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기질적으로 담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다 겁이 나고. 그런데 사람은 신념에 붙잡혀도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어떤 신념에만 붙잡혀도 담대해지는데 진짜 담대한 근거는 신념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정확히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알만큼, 이 지식만큼 나를 이 거친 파도가 있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여기서 한 인물을 봅니다. 엘리야. 그는 비가 오기 전에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비도 못 보고 구름도 못 봤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당시 실권자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굉장히 유연했나 봐요. 예, 이거 잘 안 되던데.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 사환은 비소리도 물론 못 들었지만 구름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큰 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이 아합도 이 성격이 못된 캐릭터인데 그렇게 그냥 얘기해놓고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늘의 일을 누가 알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알 게 뭐예요? 근데 이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장에 쭉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예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시대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심령의 담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4절을 보시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뭐가 일어나요?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직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곧 비가 올 거니까 마차 준비해가지고 먼저 내려가라고 먹고 마시고 있는 아합에게 말하도록 이릅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드디어 3년 반 동안 바짝 타들어가던 땅에 대지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서부터 온 구름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온 구름이에요? 바다에서 온 구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보면 그 기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새벽부터 좀 머리 쥐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내리는 비가 있어요. 겨울비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이게 이른 비예요. 11월부터 오는 비가. 그래서 이 비의 강수량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겨울비는 지중해성 기후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요. 육지로. 그래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5월서부터 10월까지 내리는 비는 늦은 비예요. 이 비는 저 동쪽에서 불어와요.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그렇게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농사에는 이른 비에 잘 되는 농사가 따로 있고 늦은 비에 잘 되는 농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이 비가 적절히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비는 겨울비라고 합니다. 이게 이른 비예요. 강수량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에 부는 바람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었어요?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강수량이 많죠. 그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반드시 뭐가 일었어요? 구름. 자,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1장인가에 보면 제가 지금 본문을 잠깐만요. 출애굽기 몇 장이냐 하면 40장입니다. 40장. 40장에 보면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져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쉐키나 영광이에요. 이 구름은 그 비라는 이 비는 대지를 살리는 부흥의 절대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절대 조건 전조가 있는데 구름이 임해요. 구름이. 우리가 쭉 지난 주서부터 이 부흥의 현장과 부흥의 원리를 성경을 따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었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없었고, 두 번째는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부흥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시길 원하시고 되살리기를 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구름을 먼저 일게 해요. 그래야 비가 와요. 맞죠? 예. 그 구름이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비라는 대지를 살리는 절대 요건이 땅 위에 쏟아지기 전에 구름이 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모함 그리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심령이 새로워지냐면 뭔가 자꾸 기도할 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우리 생활에. 그래서 뭐 정말 야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름이 일게 하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대개 그런 내용들이 좀 아주 희망찬 내용입니까? 염려케 만드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게 걱정, 근심,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구름을 일게 만드는 거예요. 먹장구름을 자꾸 일으켜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또 그 너머를 보면 그게 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구름을 일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때는 염려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나 보다. 이 일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을 좀 폄하했나요? 아니에요. 폄하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는 염려 걱정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니까요. 애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 앞에 눈 한 번 더 감게 돼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주변에 많은 구름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속에 어떤 허기가 발동이 되냐면, 아,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비의 응답을 주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그 응답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엘리야는 비도 안 올 때 어떻게 그런 거의 그 엉뚱한 소리에 방불한 그런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그것도 왕에게 그러다 비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 담대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을 한 번만 더 볼까요? 3장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죄를 안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고 돼 있죠?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비를 구하지 않으면 온 대지가 영적으로 땅이 쩍쩍 갈라지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안 되는 시대입니다. 비를 구해야 돼요. 봄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하나님, 오늘 3년 반 동안이나 기갈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땅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던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이셔서 그 해가를 경험케 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봄비를 내리셔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려지는 복된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화요일이죠. 주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아침